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여덟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국가가 멸망하는 시점, 그 시점에 앞서서 한 40년 동안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획을 다시 이제 철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제 외친 눈물의 대언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잡혀서 결국 이제 이집트로 이제 끌려 내려가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다 땅 전체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없었든지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10명, 뭐 20명이나 될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그 국가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듣지 않고 결국은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여기 예레미야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20장 9절 가서 보면은 이제는 목양자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말씀 선포 사역을 재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가 살려면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섬기라. 이게 이제 그 제목입니다. 또 동시에 제가 조그만 제목으로 대한민국이 살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택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 특별히 약소 국가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약소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점에 어떠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예레미야 25장부터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숨겨오셨던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데 그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한 사실이 오늘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자, 예레미야가 이제 25장, 26장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백성에게 여기 25장 3절 가서 보니까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이제 13년부터 이날까지 23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게 다른 데는 제23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제23년이라고 하는 게 요시아의 제14년부터 23년이 아니라 2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이와 같은 그 기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25장 26장 말씀을 전할 때 얼마 동안 말씀 사역을 했냐? 2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 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때부터 이제 대언을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데 그때까지 약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이렇게 대언했는데 지금 23년쯤 됐으니까 지금 25장, 26장 말씀을 전할 때는 그의 그 대언 사역이 한 중간쯤 되는 이와 같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백성과 지도자들이 지난 23년 동안 예레미야의 대언을 들었잖아요. 23년 동안. 그런데 전혀 예레미야 이 대언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시는 대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특별히 25장에서 1절에서 이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38절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14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3절, 4절, 그 다음에 7절, 8절,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이제 13년부터 이날까지 23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 했는데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선포했는데 듣지 않는다. 근데 예레미야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또 주께서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는데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3절, 4절, 제가 7절, 8절을 읽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달하고 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또 그보다 먼저 산 이와 같은 그 대언자들이 이렇게 나가면 국가가 멸망한다, 너희가 멸망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대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데 그 대언자들이 누구인지는 이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종들이 이제 주는 이와 같은 메시지 이제 거부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심판의 날이 유다 땅에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엄중한 메시지가 25장 1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거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0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서 환희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을 이제 제거한다. 그 제거하는데 누구를 써서 제거하느냐? 21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7절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해 이 도시에서 남은 자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 정말 이 유다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이교도 국가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5장 9절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북쪽의 모든 가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완전히 이교도 뭐 개나 돼지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my servant, 내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 여기만이 아니야. 27장 6절에도 나오고 43장 10절에도 이제 나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51장 20에서 23절 가서 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상하게 이교도 국가의 왕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걸 수행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대언자가 가져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그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이방인들의 왕들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나온 거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역사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를 주시고 또 위험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쭉 말씀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유다 백성이 이제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이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에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비밀을 처음 알려줍니다. 25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긴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여러 왕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 70년이 다 성취가 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을 그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것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7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 10절에도 70년이 나오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글을 쭉 읽는 가운데 아,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야 되느냐?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기하 36장 20에서 2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약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전에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에 1년,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려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땅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500년 동안을 땅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게 얼마예요? 70년이잖아요. 그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동안에 땅이 황폐한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어서 자기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수행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유다가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빌론 왕국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돼서 스스로 높아져 갖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구나. 바빌론의 왕들이 이제 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되면서 결국 이 유다 백성을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하고 학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70년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던 그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빌론 왕국을 하나님이 멸절을 시킨다. 그리고 다시 유다는 제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이런 하여튼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다 왕국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25장 9절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한 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 유다와 같이 연합을 해서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한번 좀 막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합국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국가들도 다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멸절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놀라운 일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가 유다가 회복이 돼서 돌아오고 유다를 이와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하던 그 바빌론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이제 도구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 4장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행적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는 이 모든 제국, 이 제국의 모든 영광 이거를 다 내가 다 이루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그가 짐승처럼 돼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은 주전 539년경에 메대 페르시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세계 역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역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9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인 국가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누가 지금 대언하냐?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내가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대언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민족들을 향한 그런 대언자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을 받진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죄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예,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떠한 상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 15절에서 29절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 18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그곳의 왕들과 그곳의 통치자들이 뭘 마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있는데 그 잔을 가져다가 마셔라. 이거를 성경은 보통 진노의 잔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즙 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시편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대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진노의 포도즙 잔이라고 하는 이 잔, 여러분 잔은 뭘 마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거, 그렇죠? 이 마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 잔을,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잔을 마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심판, 이걸 표현할 때 잔으로 많이 표현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즙 잔, 잔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이미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30절 그 다음에 38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또 30절에 가서 보면 포도를 으깨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즙 틀, 말씀드린 대로 포도즙 틀은 이렇게 조금만 무슨 잔 같은 데다 포도를 넣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한 10평, 20평 이와 같은 이렇게 바위처럼 생긴 이런 데를 이렇게 파내갖고 그 위에다 갖다 포도를 갖다 부었어요. 포도를. 그러고는 사람들이 발을 씻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발로 포도를 으깬 거예요. 이래서 저 구석에 한쪽으로 관을 심어갖고 으깨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 포도즙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포도즙 틀입니다. 포도즙 틀, 와인 프레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포도즙 틀 나오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규모. 여러분 가서 보시면 포도를 으깨니까 엄청난 규모의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막 콜콜콜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서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피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요엘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포도즙 틀,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를 누르면 포도즙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 주틀 그러면 틀린 거고 포도즙 틀 그래야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 하면 이건 진노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1절에는 하나님이 고소하고 이들과 변론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하고 변론해 갖고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과 변론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32절에 33절에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악인들을 어느 계곡이나 이런 데 이제 쓸어다가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퍼붓는 이런 내용. 그다음에 33절에는 이 사람들을 배설물 쓰레기라고, 여러분 쓰레기 갖다 다 불태우잖아요. 이게 다 진노의 이와 같은 그 상징으로 쓰이고, 34절에는 그릇이 깨진다, 깨진 그릇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34절에서 38절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양떼의 모습으로 이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다민족과 이런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참으로 묘하게도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부터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냐, 18절 가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6장에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위험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이와 같은 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은 7장과 같이 한번 여러분이 가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보내니까 성전에 가서 대언자가 백성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7장과 그 다음에 2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대언자 예레미야가 가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2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 말씀이든 목사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든 그 당시 같으면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당시 유다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거짓 대언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된다, 평안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대언자 예레미야 저자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한두 명도 아니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거짓 대언자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언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를 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요. 왜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전하는가? 자, 먼저 우리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지 않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지 않냐. 그런데 대언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도시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성전이 훼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백성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고 하니까 백성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무엘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궤를 탈취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바빌론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구나 하나님이 다윗 언약, 사무엘기 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도시와 성전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순종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몇백 년 동안 이야기라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내에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냥 백성이 이런 것들 깨닫지 못하고 말 그대로 우린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다. 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이 올 수 없다. 이와 같은 그 헛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8절에 가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예레미야가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의 말을 들은 성전에서 그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말하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죽냐? 어찌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은 실로같이 되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주의 집에 모였다.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진한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 신명기 1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참 대언자인가 거짓 대언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대언자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진짜 대언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건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았다. 만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통치자들이 이제 관리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뛰어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소동하는 그 무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장 12절 15절에 나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한 것 그것만을 말했다.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 내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한 것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백성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바빌로나에서 침략당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영원 무궁토록 잘 될 줄로 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위험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백성이 지금 죄악을 짓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 계획을 철회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러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희 죄악의 또 하나의 죄악, 하나님의 대언자, 무지한 이와 같은 대언자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더하는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관리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 다른 사람들은 감히 주가 이같이 말하는 이건 말을 못해요. 잘못 이야기했다 이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주가이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는 말에 죽일 수가 없지. 잘못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확신이 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관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땅에 17절 그 땅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과거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살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했는데 그때 어떤 대언자가 있었냐.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해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말. 왕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지 않았냐. 유다를 구출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절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의 친구가 돼서 그를 구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선한 왕 요시아 왕의 이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에서 유다가 이제 패망당할 때 느부갓네살의 왕이 누구를 그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느냐 하면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이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총독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위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내용이 허위고 또 장로들이 미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반의 아들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살아납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돼 있어요. 20에서 23절 거기에는 우리아라고 한 사람이 동일한 말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대적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가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도 살았는데 왜 우리아가 동일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죽었느냐?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앞부분은 장로들이 이야기한 거고 지금 우리아 이야기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앞뒤 문맥으로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로들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장로들이 두 가지 하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는 왜 죽임을 당했는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아라고 한 사람은 이런 말을 전달하고는 너무나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을 가?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도 나중에 이집트로 가지만 예레미야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끌려서 절대 가기 원치 않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우리아는 무서워서 도망해서 자발적으로 이집트 땅에 내려간 거를 왕이 끌어다가 그래서 이제 죽이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거는 이집트로 내려가 지금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픽은 27장에서 이제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게 직접 여러분 소처럼 멍에를 직접 메고 늘 이 에스겔서나 아니면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액션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소처럼 멍에를 메고 나온 거예요. 멍에를 이렇게 메고 나와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언제 주어지냐 3절에 이제 27장 3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가 주변에 있는 다섯 개 국가의 이런 사절들 대표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들은 이제 유다와의 연합 세력이 돼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느부갓네살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회의를 할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액션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시드기야에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저기 뭐 광화문 광장이 어디 가갖고 멍에를 메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정말 아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길래 저 모양일까 이렇게 하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백성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멍에를 메고 좀 나타나라. 멍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왜 메워요? 여러분 말을 듣도록 굴종하게 하도록 굴복하게 하려고 멍에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이렇게 메고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유다와 지금 유다와 함께하는 그 다섯 개의 그 국가들 연합 세력이 결국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야만 산다는 거예요. 메야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국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빌론의 멍에를 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메야 산다 너희가. 유다가 굴복을 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굴복을 해야만 누구에게? 바빌론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해야만 너희가 살지. 너희가 연합한다고 대적한다고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는 여기 모여있는 이 이방인 국가들의 그 사절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너희가 모여서 무슨 협의를 하고 어떻게 바빌론한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을까? 무슨 스마트한 전략을 짜고 이건 다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왜 멍에를 메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멍에를 메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뭐예요? 5절에서 7절.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야만 산다. 이유 물을 거 없다는 거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빌론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한다. 내가 이 모든 국가를 당분간은 바빌론 왕에게 다 내주었다. 그러므로 바빌론 왕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7절에서 8절, 11절에 12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여기 이 예레미야가 주변 국가의 그 사절단에게 이제 보내고 있어요. 자, 유다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고 이방 나라에는 또 거짓 대언자 역할을 하는 마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 마술하고 점하고 꿈꾸고 그다음에 거짓 대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방인 국가의 사절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보낸 다음에 동일한 메시지를 12절에서 15절 가서 보면은 내가 또한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여러분 소가 있으면 멍에가 이렇게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목을 이 밑으로 집어넣어야지 위로 넣으면은 굴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멍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으로 당신들의 목을 가져가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끝이 아니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왕인데 그죠? 왕한테 가서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고 항복하고 바빌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겨야 된다. 그렇죠? 13절 어찌하여 당신들과 왕과 왕의 백성이 주께서 바빌론 왕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섬기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방인들이 당할 이와 같은 역병과 기근과 이와 같은 어려운 재난을 왜 겪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 근데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그렇죠? 또 시드기야는 심지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지금까지 조공을 보내다 조공도 안 보내는 거예요. 조공을. 자 이런 가운데 이 시드기야 앞으로 누가 나타나냐? 예레미야가 나타나는데 멍에를 딱 메고 나타나니까 시드기야가 벌써 뭐 알잖아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이 참말이고 저 거짓되어 온 자들 말이 거짓말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16절에서 22절에는 맨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에게도 이 멍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되어 온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바빌론 왕이 가져갔던 이와 같은 이미 1차 침공이 이렇게 다 있어갖고,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귀중품들, 기구들을 가져갔거든요. 이 모든 게 금방 돌아올 겁니다. 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고 백성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언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말한 건 거짓말입니다. 언제나 돌아오냐? 앞으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그때야 비로소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될 때, 이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그 같은 성전의 기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해야만, 그래야만 이 온 백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22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서 내가 그것들을 찾아가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성전의 기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이미 빼앗겼지만. 근데 그게 바빌론 왕이 이제 드디어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킬 때 다 가져가면, 그러면 내가 70년이 끝날 때 내가 그것들을 찾아간다. 어디로? 바빌론 땅으로. 이렇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내가 그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들을 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28장에 거짓되어 온 자 하나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되어 온 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나무멍에를 이제 메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이 뭐냐? 하나님이 바빌론 왕의 멍에를 이제 꺾으신다는 거예요. 꺾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성전에서 그가 취해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들어온다. 2년 안에 다시 유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끌려갔던 여고냐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여고냐와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언한 예레미야 메시지하고 영 다른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이 멸망한 그 다음에야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온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냐는 2년 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내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6절에 아멘, 그대로 되길 원한다. 뭐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내 말은 거짓말이고 내 말이 참말인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2년 안에 모두가 돌아오고 여고냐 왕이 돌아오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10절에서 11절에 이 거짓 대언자 하나냐가 이제 화가 나갖고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화가 치밀어갖고 만 2년 안에 성전의 기구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서 여기 13절에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멍에를 이제 꺾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냐에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무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리라.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내가 꺾고 그럼 이번에 내가 쇠로 씌워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너희가 반드시 메야만 했는데 얼마 동안? 70년 동안 메야 되고 그 70년이 끝날 때야 비로소 너희가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다만 쇠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나를 대적하려고 모여있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도 쇠멍에를 맬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15절에서 17절에 이 거짓 대언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대언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이제 편지가 나와요. 여러 개의 편지. 1절에서 14절에는 바빌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이와 같은 격려의 편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에는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이미 잡혀갔는데, 바빌론 땅에서도 거짓 대언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에도 있고, 바빌론 땅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기억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거짓 대언자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면은 거짓 목사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유다 땅에도 있고 바빌론 땅에도 있고, 이 얘기는 지금 한국 땅에도 있고 미국 땅에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거짓 대언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에는 바빌론 땅에 있는 거짓 대언자 중에 한 명이 스마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오게 가두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 30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 침공을 하는데, 이미 첫 번째 침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공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침공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침공,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지금 어디 가 있냐? 바빌론 땅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 바빌론 땅에 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격려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격려의 편지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자들이고 바빌론 땅에 끌려간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들 이야기를 하면 좋은 무화과들이 있고 나쁜 무화과들이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얼마든지 먹으면 좋잖아요. 달고 좋은데 썩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저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무언가 악한 일을 했어. 그래서 결국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고, 우리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이 땅에 두고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대언자 예레미야.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뭐 예배도 못 드려. 그냥 답답하기가 그지 없는데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너희는 나쁜 무화과.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무화과. 그래서 우리 지금 유다 땅에 살고 있어. 너희는 바빌론 땅에 살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낙심에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빌론 땅에 끌려간 너희가 좋은 무화과고, 저 유다 땅에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어쨌다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차 포로 생활이 주전 597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일 이후에 1차 침공, 2차 침공 그 이후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바빌론 땅에 사는 그런 포로들에게 말씀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뭐냐?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아내를 취해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 위해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함으로써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가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다. 1년 있다, 2년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적어도 70년을 살아야 되니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손자, 손녀 많이 낳고 많이 인구를 늘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위해서 머물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바빌론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라. 그곳을 위해 주에게 기도해라. 바빌론이 잘 되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고국과 성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뭐 1000km 이상 지금 떨어져서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 좋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고 그 땅에 좋은 시민으로 살라고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기 4절에 나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했다. 그러니까 끌려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바빌론으로 보낸 장본인이다. 그 얘기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희가 잡혀간 건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아들, 딸도 많이 낳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 포로 생활이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이 돼야 끝나는데 70년이 된 다음에 여기 있는 그동안은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죽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구를 불려야 70년이 있으면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고 뭐 여자 다 포함해서 20만 명이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인구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좋은 무화과고 너희를 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희가 여기서 살면서 자식들 많이 낳고 손자 손자 많이 낳고 이렇게 해갖고 이 중에 일부가 나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아, 끌려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실제로 여기 사는 우리가 더 소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부터 힘을 내서 바빌론에서 바빌론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살면서 재산을 늘리고 그렇죠. 여기에서 자식들 늘리고 그러면서 손자 손녀들 많이 낳고 나중에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할 때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는 이런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15절에서 23절에는 이 설명의 글이 이제 편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빌론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냐? 아직도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에서 구출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역병을 보내요.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왕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들 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기 바빌론 땅에 있는 너희가 좋은 무화과고 저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은 저건 나쁜 무화과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 말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이제 32절에는 거짓 대언자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로 편지 썼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성전에 자꾸 나타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고 말하면서 이 유다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예레미야를 잡아 족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성전의 책임자 스바냐라는 사람 9절 가서 보면 또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수마야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나한테 썼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수마야를 보낸 적이 없는데 수마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지를 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2절에 내가 그의 씨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모든 말씀 25장부터 29장에 남아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 대언자 예레미야 메시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대언자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바빌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바빌론 왕을 섬겨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선포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선포한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을 해석하면 정치 발언이에요. 여러분, 정치 발언이에요. 목사가 왜 서서 강단에 서서 정치 발언하냐? 지금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바빌론을 섬기고 그다음에 바빌론 그 국가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식으로 하면 정치 발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나 교회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52장에 걸쳐서 한 이야기가 뭐냐? 다 정치 발언이에요.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예, 반드시 바빌론을 섬기고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을 섬겨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와 같은 혼동에 빠져 있냐?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대한민국은 100%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건 헌법이 어떠한 종교를 국교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성경을 읽습니다. 신약과 구약성경을 읽잖아요. 신약성경은 그 초점이 영적인 것에 가 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영적인 축복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 그렇죠. 모든 것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영적인 것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구약, 이 신약성경은 부활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구약 성경은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를 형성했냐? 국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국가와 민족과 그다음에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과 개인이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가가 기록에 있는 책이 구약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돼.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돼 있다. 다시 말해 개인과 그다음에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가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오늘 읽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은 뭐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약소국가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끼어있는 그런 약소국가다. 그 약소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집트가 아니고 바빌론을 섬겨야만 너희가 여기 있는 약소국이 있는데 이 주변에 큰 나라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이집트가 있고 바빌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망하지 않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너희가 섬겨야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뭐냐? 이집트를 섬기면 안 되고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분간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바빌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제국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빌론을 섬겨야만 너희가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바빌론을 섬겨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참 대언자 예레미야와 거짓 대언자 수백 명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참 예언자 예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는데 백성의 귀에 좋지 않아요.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다. 다른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섬겨야 된다. 혹은 뭐라 그래요?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 정치 발언이다. 듣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일해요. 동일하게 약소국가예요. 어디에 끼어 있냐? 한마디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저에게 하나님이 가서 너 얘기하라고 직접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백성들에게 마이크 들고 서서 미국을 섬겨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뭘로 충분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유와 그다음에 재산권을 박탈하고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체제다.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 직접 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합을 해야만 너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재산권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1945년 해방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어준 거예요? 미국이 원자폭탄 두 발 터뜨려서 이루어준 거예요. 1950년 6.25도 누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어요? 미국이 이기게 해줬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이런 나라에서 만든 그 조잡한 그런 모든 물건들 이 모든 물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 받아줬어요? 미국이 다 받아줬잖아요.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때 폰이라고 하는 조그만 차가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정말 말 그대로 볼품이 없는 그런 차도 미국 캐나다에서 다 어떻게 수입해줘서 그 결과 지금 미국의 포드는 이런 걸 누르고 지금 현대가 더 앞서가는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미국이 받아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기술도 다 미국이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영토에 야욕이 없잖아요, 미국은. 중국은 영토에 야욕이 있고. 한반도는 언제 지금까지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한반도는 언제 가장 부흥했냐? 중국을 멀리하고 중국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만 이 한반도 땅에 거하는 게 국가가 가장 부흥을 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권을 유지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국 밑으로 중국의 멍에 밑으로 지금 기어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발언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사와 그다음에 거짓 목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을 강의하면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만 된다 이야기한 사람이 참된 목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중국과 뭐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목사, 가짜 목사예요. 또 정치 발언 운운하고 목사가 서서 이러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거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아무 얘기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짓 목자여 사꾼 목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29장에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명심을 하고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서 부정선거와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이런 성도들 수가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